오늘 저희가 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열왕기상 17장 성경을 펴시고요. 17장 8절에서부터 이제 저희가 16절까지를 함께 읽게 될 텐데 조금 길지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대로 계시고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도시의 성문에 이를 때 보라 한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주우므로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그것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네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두 개를 줍고 들어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것을 차려서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하며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니라.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한 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엘리야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으나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친히 말씀하신 대로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 저희에게 오늘도 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절박하게 필요한 것을 아시오니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영에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황망한 만남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엘리야에 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최초로 지금 엘리야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엘리야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그런 장면이 이제 열왕기상 18장, 17장의 바로 다음 장인 18장에서 이제 소개가 되는 것인데요. 엘리야가 도대체 누군가? 뭐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략하게 엘리야를 조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또다시 이게 모세와 대언자들 이렇게 보통 정의가 됩니다. 모세와 대언자들. 모세라고 할 때는 모세오경을 쓴 그 사람이지만 이제 이 모세의 율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과 그 다음에 이제 대언자들, 우리가 개역성경 용어로 할 때 선지자죠.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대언자까지 그 대언서들 딱 그렇게 두 개로 이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다 죽어서 이제 땅속으로 갔죠.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는 거기에 안겨있고 그 거대한 구렁텅이 너머로 이제 부자가 지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면 지옥이 지금 땅 속에 있는 것인데 지옥은 임시초소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불못이라는 곳으로 지옥도 던져지게 되지요. 어쨌든 거기에 간 부자가 이제 참 그곳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인 것을 이제 실감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이 자기의 그 형제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제 그 이곳에 오지 말도록 그렇게 이제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것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입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보면은 그들에게 그 모세와 대언자 또는 율법과 대언자가 이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간다 해도 안 들을 사람은 여전히 안 듣는다. 설득당하지 않을 사람은 여전히 설득당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지금 모세와 대언자 또는 율법과 대언자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지금 구약성경 전체를 이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약을 대표하는 이 한 축인 대언자, 대언자라고 할 때 이 대언자들 중에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그 대언자들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대언자 하나를 꼽아봐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야를 꼽는 것입니다. 엘리야. 엘리야 대언자가 대언자들을 대표하는 대언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30세쯤 되시면서 이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실 때 수많은 그런 어떤 권능 있는 일들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엘리야의 이제 환생쯤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그러한 대언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사실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었어요. 그렇잖아요.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성인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기를 걷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끊임없이 물었어요. 그 표적이 뭐냐면 바로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은 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이걸 보여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대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뼛속까지 각인이 되어 있는 그러한 위대한 대언자인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열왕기상 성경에 보면 디셉 사람이다. 길르앗의 디셉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북쪽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열두 지파가 땅을 나누어서 이제 분배를 받고 그러면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고 최초의 왕이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었고 각각 40년씩 통치하다가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분열되죠.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는 이 시점이 북왕국에 속해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왕국의 북왕국의 좀 초반기를 조금 넘어가는 시점에 그때 이제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쪽의 대언자다. 남쪽 유다 말고 북이스라엘 쪽의 대언자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엘리야 할 때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성경에서 이름에 엘자가 들어가면 그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입니다. 엘. 야는 뭐죠? 야. 그것도 또 지금 하나님에 관한 여호와 하나님의 축약형이에요. 여호와의 축약형이 야예요. 야.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 이제 어떤 사람 중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거기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어요. 발음이 유사하죠. 사실 그 우리가 아버지 이르는데 이 지금 성경에 보면은 그 아람어도 그렇고 그 아바 이렇게 하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찌 되었건 이 엘리야에는 그러니까 이름이 엘자에도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야자에도 여호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개나 담고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될 수가 있고 또는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참 독특하면서 대단히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활동했던 때가 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왕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아합의 아내가 누구지요?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이 참 악남과 악녀가 함께 이렇게 통치하던 이런 시대에 활동했던 대언자가 이제 엘리야이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따지자면 한 2800년 전 사람인 것입니다. 2800년. 그러니까 BC 한 800년대 중반 뭐 이렇게 이제 살았던 분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점에서 한 2800년 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몸의 특징을 봤더니 열왕기하 1장에 보니까 이 몸에 털이 많고 가죽으로 허리띠를 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 저 사람 좀 기괴하면서 저건 엘리야다 이렇게 딱 알아보는 그런 어떤 외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털복숭이에 좀 이렇게 허리띠를 띄었는데 가죽 허리띠인데 그게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이 엘리야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성경에 이제 여러 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 하나같이 다 참 대단한 그러한 기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엘리야는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과 불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을 통제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 돼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3년 반이라는 이 기간이 구약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이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건 맞는데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는 어떻게 지금 이것을 묘사했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 엘리야는 지금 물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한 것이지만 어쨌든 이 물을 통제하는 그러한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 초기의 일이라면 사역 말기에 가서는 엘리야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어가는 것을 알고 이제 이동하던 중에 이 요르단강을 건너가야 될 일이 생겼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겉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요르단을 내리치니까 요르단강이 쭉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건너가는 그러한 마치 홍해 기적과도 비슷한 그러한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니까 물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건 땅에 있는 물이건 물을 통제하는 그런 사건을 보여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도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열왕기상 18장 쪽에 이제 가서 보면은 이 아합이 섬기고 있는 아합을 위해 일하고 있는 또는 아합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과 또는 작은 숲을 섬기는 대언자, 이게 이제 개혁성경에 아세라로 되어 있죠. 작은 숲을 섬기는 그 대언자와 바알을 섬기는 그 대언자들 총 합해서 850명을 이제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시합 한번 하자. 그래서 이 재물을 쌓아놓고 짐승 재물을 쌓아놓고 제단에다 쌓아놓고 불은 붙이지 말아라. 불은 그 불은 그럼 어디서 오냐? 우리가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자. 이런 이제 시합을 했죠. 그랬을 때 그 850명의 그 이교 대언자들이 막 자해를 해가면서 피가 철철 흐르는 가운데 막 엑스타시 상태에서 자기 신을 불렀는데도 그게 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 대언자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이제 거기 그 주변에다가 물을 더 갖다 부으라고. 왜냐면 이게 이제 다른 것들도 다 태워버리면 안 되니까 불이 그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이제 제한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실제로 불이 떨어져서 그 전체를 싹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먼저 성경에서 이걸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 형벌이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이. 지옥의 특징이 지금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인데, 그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그냥 그대로 임하는 것. 이게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이게 사역 초기의 일이라면, 엘리야가 불을 한 번만 떨어뜨린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아합 왕의 후임인 그 아하시야 왕 시대에 이 아하시야가 이 엘리야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엘리야를 붙잡으러 병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열왕기하 1장에 보니까 첫 번째로 50명을 이렇게 함께 보내면서 체포해 오도록 했는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50명을 살을 찌로다 이랬더니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5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거기서 아차 싶구나 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다시 50명을 또 보냅니다. 똑같이 그 50명이 다시 죽습니다. 그래서 총 100명이 죽었어요. 세 번째로 50명을 또 보냈을 때 이 이제 50부장이 조금 지혜가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정을 얘기하면서 부탁하면서 제발 우리 목숨을 귀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는 엘리야가 그냥 이렇게 이제 함께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총 세 번에 걸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뿐만 아니라 불을 통제한 그러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또 생명도 통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다음번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이 죽는 장면이 있는데 이 아들을 살리는 사건을 이제 엘리야가 일으킵니다. 죽은 사람의 그 혼이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렇죠? 혼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 자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릴 때 이 엘리야가 통제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은 제가 이것을 한번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이지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대하다는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마지막에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요르단 건너가서 이제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때 이제 사람들과 사이를 불말과 불병거가 불수레가 갈라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은 이제 뭐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모든 대언서들의 맨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는 말라기서의 맨 끝부분에 가보니까 이 엘리야가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시 오시게 될 때는 반드시 엘리야가 함께 와야 된다. 먼저 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가. 그래서 실제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라면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이고 또 이 엘리야가 예수님의 지상사역 중에 마태복음 17장에 와서 지금 십자가 사건 직전에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 기가 들어갈 때 7년 대환란의 그 기간 중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두 증인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할 것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참 대단히 독특한 사람이고 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의 어떤 모형이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러한 이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초창기 초반에 이제 일이 지금 열왕기상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초기에 아하방 시대에 이제 이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가뭄을 예고하게 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17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저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아 여기서 볼 때 엘리야는 처음에 자기 자신도 이 가뭄이 몇 년 갈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말을 받아서 전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게 뭐 3년이 될지 3개월이 될지 30년이 될지 어쨌든 비가 안 내릴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8장에 1절에 와서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되었건 처음에는 정확히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간이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제 3년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이고 3년 6개월, 42달, 1260일 이것은 명백하게 성경에서 대환란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환란 7년 중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올 때 실제적으로 이 땅에 전무후무한 그 환란이 임하는 그 3년 6개월, 3년 반 그것과 지금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뭄으로부터 엘리야가 살아남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뭄을 예견해 놓고 가뭄을 예언해 놓고 엘리야 그 가뭄을 예언한 엘리야도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살리시고자 이제 첫 번째 취하신 조치가 뭐냐? 그릿 시내가로 가라. 3절에 보시면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어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있는 위치가 요르단을 기준으로 해볼 때 서쪽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그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또는 디셉이라는 지명이 어느 쪽인지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릿 시내가로 가라고 하시는데 거기 숨으라고 하시는데 4절을 보니까 대단히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시내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릿 시내가 쪽으로 가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까마귀가 너를 먹일 거다. 이 부분에서는 대단히 엘리야가 의아해 했을 것 같습니다. 까마귀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1장 15절에 보시면 모든 까마귀 종류는 다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 대언자로서 사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대단히 참 하나하나라도 다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일 텐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까마귀는 접촉해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데 이 까마귀가 자기를 양식을 공급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좀 황당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까마귀는 시체를 파먹는 새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까마귀가 시체를 먹을 때 뭐부터 먹냐면 눈알부터 먹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잠언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이제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가 그 까마귀 눈알을 까마귀에게 이제 눈알을 이제 파먹힌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 엘리야가 대단히 의아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니 곧 그가 가서 요르단 앞 그리시네가에 거하였더라.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오고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왔으며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냇가 마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율법에 부정하다고 하신 이 까마귀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깨림칙했을 텐데 그 까마귀가 뭐 부리가 됐든 발톱이 됐든 그것으로 날아다주는 이 빵과 고기를 먹어야 되는 이 심정도 참 대단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시체 파먹던 그 이 부리와 이 발 뭐 이런 거로 빵 고기를 이렇게 뭐 고기를 뭐 랩으로 포장해서 갖다 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날고기 뭐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물거나 이렇게 발톱으로 갖다 줬을 텐데 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을 때 현미경이 없었기 만적인지 그 참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이 면역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부하고 이랬던 사람이면 이거 분명히 여기 세균 덩어리일 텐데 이런 못 먹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버텼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서 그리시네가에 이제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날 그 까마귀가 물고 오는 그것을 보면서 대단히 신기했을 것입니다. 정말이네? 정말 까마귀가 물어왔네? 첫날은 뭐 먹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아직은 내가 그렇게, 참, 이런 것까지 먹어야 될 정도로 배고프진 않다 이러면서 버텼을 수 있지만, 어쨌든 계속 이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가져오네? 하면서 먹었겠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작은 기적들의 연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걸리고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법적으로 입양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다워지는 것에는 관계가 쌓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분이 정말 내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알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관계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면 50년, 100년을 교회를 들락달락거려도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쌓이는 것입니다.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엘리야와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가뭄이 지속되니까 그릿시네가가 말랐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뭄이 지속되면서 그릿시네가가 말랐다. 여러분 이건 좀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시네가가 말랐다. 그리시네가에 왜 갔죠? 누가 가라 그랬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시네가가 말랐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풀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효력이 다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플랜 B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서 이제 종료가 됐을 때, 사람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이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됐을 때 하나님은 조금 더 높은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보다 높은 단계로 높은 단계로 보다 큰 시험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사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똑같은 지명입니다.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 똑같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르밧. 시돈 땅이라는 곳은 여러분이 나중에 지도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도 지중해를 이렇게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인데 이 시돈도 지중해의 연안에 있으면서 이스라엘보다 조금 북쪽에 이스라엘의 맨 끝 북쪽에 거의 붙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길게 연안 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나라이고 이 시돈이 우리가 일반적인 세계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페니키아라는 국가의 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페니키아. 페니키아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페니키아가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알파벳이 이제 거기서 발명됐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알파벳을 개발한 그런 민족이 이제 페니키아입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이 페니키아는 시돈 이 땅은 고대로부터 문명이 대단히 발달해 있던 지역이고 함족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샘함 야벳이 있을 때 함족에 속해 있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그 가나안의 장자가 시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대로부터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 해상 무역 이런 걸 통해서 되게 이제 부가 축적됐던 이제 그런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돈이 원래는 이스라엘에 포함됐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원래는 이 아셀 지파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아셀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이었어요. 거기가 그랬는데 사사기 1장 31절에 보면은 아셀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편입되지 못한 그런 지역으로 계속 남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방 땅이 된 것이죠. 자, 그런 도시가 이제 시돈인데 처음에 이 시돈 얘기를 엘리야가 들었을 때 제 생각에는 엘리야가 탁 무릎을 쳤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이렇게 그럼 그렇지. 왜냐하면 비록 시돈 땅이 그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어쨌든 이스라엘에 편입됐어야 할 곳이고 그런데다가 무엇보다도 그 시돈은 부자 도시인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알려지기를 부자 도시로 알려진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말의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 거기는 그래도 뭔가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겠지, 뭐, 아무리 이 가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보다는 훨씬 낫겠지, 뭐,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비록 이방인 과부 여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것은 까마귀보다는 그래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까마귀한테 가라. 까마귀가 너를 먹여줄 거다. 이 말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먹여준다니까 그래도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17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이제 갔습니다. 도시의 정문에 이를 때 보라.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이제 성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어떤 성의 문이 있겠죠. 거기에 이르렀는데, 보라. 9절이죠. 내가 그곳에 과부 여인에게, 미안합니다. 10절에 한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주음으로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해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도시의 상황을 보니까, 이건 뭐 제 짐작입니다만, 도시의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있던 곳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양식이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뭐 이 과부 여인만 거기서 보였겠어요? 여러 사람 보이지 않았겠어요? 보였는데 다들 보니까 다 어렵게 힘든 상황이고, 특별히 더 이 과부 여인은 특별히 더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어쩌면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엘리야와 이 사렙다 이 과부 여인이 대면하는 장면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털이 북실북실한 털복숭이에 뭐 목욕인들 했겠습니까? 목욕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꾀죄죄한 모습이 거지지요. 그야말로 거지. 거지에 무슨 가죽띠, 이렇게 좀 특이한 가죽띠 하나 차고 완전히 무슨 이상한 모습 몰골에 그런 털복숭이 한 거지 남자하고 이 과부 여인은 어땠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음식을 못 먹고 지금 마지막 남은 음식으로 지금 이렇게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직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여자도 남루하고 행색이 남루하고 또 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러한 상태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더러운 털복숭이 거지 남자 하나하고 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산송장 같은 한 과부 여자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마주쳐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참으로 황망한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볼 때 지금 자기 앞에 저렇게 흐트러진 머리칼에 참 다 기운 그런 옷차림으로 소망을 잃은 그 눈빛으로 밥 지을 나뭇가지를 이렇게 힘없이 집어들고 있는 저 여자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즉 저 여자를 통해서 나를 먹여 살리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구원자, 그렇죠? 엘리야에겐 구원자예요, 그렇죠? 구원자 여자인 것입니다. 구원의 도구인 거예요. 저 여자에게 내 목숨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 여자에게 내 목숨이 달려있구나. 그래도 까마귀보단 낫네, 이랬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까마귀가 낫겠다, 이랬을까요? 네,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이런 순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기의 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은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까마귀 통해서 지금 한동안 지금 그런 삶을 지금 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공허해졌겠어요? 그런 삶, 그런 상태에서, 그래, 충분하다. 이쯤이면 됐다. 충분하다. 아유, 더 이상 뭘 바라겠냐. 그러면서 자포자기 하는 그런 심정이 됐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위기의 순간의 연속인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의 연속.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우리가 위기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의 연속인 것이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위기는 곧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되는 그러한 시간이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미안합니다. 그 10절 그 뒷부분을 다시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녀에게 뭐라 그러냐면, 원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처음에는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여자가 그것을 가지러 갑니다. 사실 물도 귀했겠죠. 지금 가뭄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뭄 상황이니까 이 여자가 곡식뿐만 아니라 양식뿐만 아니라 물도 귀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보면서 물을 가지러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여기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대단히 염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녀가 그것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물 달래서 물 가지러 가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는지 빵도 줘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제, 이 여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두 개를 줍고 들어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것을 차려서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아, 참, 우리가 이게 실제에 우리가 맞닥뜨린 장면이라면 참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어느 부모가, 특히 그 어느 엄마가 참 자식이 굶어 죽는 것을 참 목전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말을 듣고 나서도,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확신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게 말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나뭇가지로 불 피워서 빵 만드는 거, 네가 하고 싶었던 거, 기름 발라서 하고 싶었던 거,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상황에서 엘리야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차마 이런 말, 그 남은 빵 하나를 나에게 달라는 말을 차마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아들하고 지금 나머지 남은 빵 한 조각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거 나 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자기 생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여자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말로 하지 않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설교자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분명히 혼란스럽고 두려울 수 있다. 내가 그거 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에는 두려워하는 걸 꾸짖는 얘기가 아니지요. 두려워하는 거 아는데, 그 마음 아는데, 충분히 아는데,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에게는 지금 극도로 제한된 자원밖에 없다는 것을 나도 충분히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얼마나 적은 것인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당신에게 지금 절박한 것인지, 그거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때 우선순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그러한 절박한 순간일지라도 우선순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먼저, fir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 이러이러이러하게 하고, 나중에, 그 뒤에, after, 그 뒤에 너를 위해 사용해라.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그 뒤에 너를 위해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덧붙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너를 살리신다, 너를 복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 여인을 대면한 순간 엘리야 대언자가 황당한 만큼이나 사실 이 여자 과부 여인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죠. 꾀죄죄한 털복숭이 거지가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 자기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마지막 자기에게 있는 전 재산에 해당하는 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달라 그랬으면 안 줬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가면서 지금 이걸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여자가 생각할 때, 과연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는 나에게 돈다발을 오히려 건네주지는 못할 망정, 마지막 남은 쌀 한 톨도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이치에 맞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자기가 죽더라도 나를 살려야지, 어떻게 자기 살겠다고 나와 내 아들의 마지막 것까지를 달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요구를 받은 이 여인이 그 순간 분명히 망설였을 것입니다. 망설임이 없었다? 아,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망설였을 거예요. 분명히 망설였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이 결국은 순종하고 가지요. 믿음이란 일말의 망설임도 없는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망설임이 내 안에서 확 일어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거 알고 계세요.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의심, 의구심이 내 안에서 확 불리듯이 일어나는 것, 그거 괜찮은 겁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 여인에게 엘리야의 요구, 즉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들은 찾아보면 엄청 많은 것입니다. 우선 이 과부는 엘리야와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와 자기 아들의 정말 보잘것없는 최후의 만찬거리를 뺏으려고 해요. 엄마로서 굶주려서 배를 움켜쥐고 파리가 얼굴에 달라붙어도 그걸 쫓을 힘도 없이 초점 잃은 눈으로 누워있는 그 자기 아들, 그 아들 위해서 한 움큼 남은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주고 싶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누가 그걸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순간에 이 엘리야의 요구, 즉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그런 이유는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과부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이 여자와 이 아들과 엘리야 대언자 셋이 모두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이 여러 날 먹었는데도 없어지지 않았다. 마치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엘리야를 잠깐 보시면 참 엘리야로서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이런 상황에서 그걸 뺏어 먹으려고 한다는 것이 참 정말 염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인간적인 어떤 합리성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엘리야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더욱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바알의 대언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그러면서 거짓 대언자들을 이스라엘에서 처단하고 닫힌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 요르단강을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러한 그 이후에 벌어질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여인의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눈으로 볼 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정말 저런 게 하나님 믿는 거, 저렇게 신앙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모든 걸 다 싹쓸이 해가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사용되는 게 저게 신앙이구나. 이렇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요구 아닙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자기와, 또 자기의 목숨보다 더 아끼는 자기의 아들의 목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함께 보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의 생명을 두 번씩이나 건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가뭄 때문에 지금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그거 먹고 죽었으면 그냥 죽은 거죠. 근데 지금 엘리야 때문에 한번 살지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해 보니까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실제 죽었어요. 그때는 죽었는데 엘리야가 살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들을 두 번 살리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 뭐 누굴 두 번 죽인다 뭐 이런 게 이제 유행하는 말 아닙니까? 여기는 두 번 살리는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예화의 주인공으로서 하늘에 영원토록 보존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는 주인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 이 이야기는 대환란기를 통과하면서 유대인을 돕는 이방 민족이 복을 받는 것에 대한 예표로 지금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대를 사는 두 명의 시돈 여인 이야기가 지금 열왕기상 16장과 17장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아합 왕 시대의 지금 이 이야기인데 시돈에 사는 이 사르밧 여인 이 과부 여인이 지금 시돈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열왕기상 16장에 31절에 가서 보시면 이 아합이 아내로 맞은 이세벨이 시돈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동시대를 살면서 동일한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두 여자인데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살리고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린 그러한 반면에 다른 한 여자는 어땠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망치고 자기도 죽어서 나중엔 개밥이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종종 당황스러운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지금 하나님과 당황스러운 대면을 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것이 엘리야 입장의 당황스러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르밧 과부의 입장의 당황스러움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받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고 갔는데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렸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을 억지로 이해하고 가서 순종했더니 얼마 안 있어서 그 순종의 결과도 또 난감함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라고 다시 확신해서 사르밧으로 갔는데 거기도 가보니 까마귀보다 별반 나을 게 없는 상황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당황스러운 장면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저도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만나서 당황스럽습니다 하는 분은 없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당황스러움은 무엇입니까? 내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쩌면 내가 다 그 전에 걸 다 하나님께 드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하나님이 뺏어가셨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리석어서 모든 걸 잃었든지 어찌되었건 남은 것은 그야말로 한 움큼인데 하나님이 그 한 움큼마저도 달라고 하시는 그러한 당황스러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적은 양입니까? 나뭇가지가 여러 개도 필요 없고 나뭇가지 딱 두 개면 불 피워서 구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곡식가루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하나님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먼저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뒤에 너의 것을 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렵습니다. 내 이것마저 뺏기면 내가 죽는데 이것마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게 내 마지막 자존심인데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별로 신뢰할 만하지 못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죽음 직전에 임박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찾아온 이 엘리야의 모습은 거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눈으로 볼 때 신뢰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절박한 순간에 우리를 도와줄 분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거지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 볼 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저분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내 상황을 역전시켜 줄 수 있을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우리는 참 절망하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순간에, 그러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두려운 순간에 참 하나님이 내게 남은 마지막 것까지도 뺏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난 네 하나님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은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서 코 묻은 동전을 뺏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뒤에 내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부를 받으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것으로 사람에게 되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든지 아니면 사르밧 과부의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십시다. 찬송 한장 하시겠습니다. 230장입니다.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230장 찬송 한장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질 수도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데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삶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으로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바라.
일어나서 하십시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주님, 저희가 오늘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믿음의 순간에 참으로 당황스러운 그러한 대면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담대하게, 참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고, 거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취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영원하고 무한한 것으로 되갚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유한한 것을 잠시 동안 우리에게서 요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우리 하나님 위대하다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복된 소망 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되갚아 주심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